저희들은 지금 룻기 4장을 5주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흑암기 사사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 명의 과부들의 인생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주목하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먼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떠난 한 여자 그리고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어버리고 다시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향을 향해 돌아오는 베들레헴의 탕자 나오미가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시어머니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역시 과부가 되어서 끝까지 어머님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나오미와 함께 돌아오는 두 번째 모압의 탕자, 저희들이 보았던 강도 만난 나오미의 선한 사마리아인 루치, 저희들이 두 번째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둘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선 추수밭에서 또 다른 인물, 세 번째 인물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선대함으로 인해 추수밭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되고 일단 두 고부가 입에 풀칠할 걱정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룻기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구조는 먼저 2장과 똑같이 나오미와 룻의 대화로 시작해서 16절, 18절 나오미와 룻의 대화로 마쳐집니다. 자신의 재가를 위해서 재혼을 위해서 하룻밤 타작마당에 보낸 룻과 거기서 만난 보아스, 그 둘의 대화와 그 둘의 만남이 오늘 저희들이 주로 보려고 하는 7절부터 15절 이 중반부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오미의 전략과 계략이다 라는 주제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룻의 미래, 자신의 며느리, 혼자 된 며느리의 재혼을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나오미가 여기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또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먼저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과부가 된 자신의 며느리의 재혼을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안식할 곳, 영구한 가정. 내가 너의 재혼 상대를 택하여서 구하여서 너에게 위로받게 하고 너의 노년, 너의 남은 삶을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시어머니의 고백입니다. 과부가 된 며느리의 샬롬을 구하겠다라고 지금 시어머니가 움직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룻, 나오미, 보아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축복하셨던 인물입니다. 왜 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지독하리라만큼 모두 타인의 샬롬을 구했던 인물들이다라는 것이 이 룻기가 주목하는 내용입니다. 삼각관계의 트라이앵글, 이 세 사람이 서로의 샬롬, 서로의 안위, 서로의 안식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그리고 또 다른 보아스라는 유력한 인물은 이 두 사람 모두를 선대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취해져 있는 처지 그리고 위치에서 상대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방법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선대했던 영혼들, 주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교훈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룻에게 자신의 계략을 들려주는 나오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더냐라고 합니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라고 합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과는 달리 나오미는 유대 절기, 추수 시기, 여기에 있는 관행에 익숙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친족인 보아스와 그의 일상 그리고 추수 때 그들의 전통을 꿰뚫어 봤던 인물입니다. 그가 자신의 홀로 된 며느리에게 3절, 4절 제안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욕을 하고, 두 번째, 기름을 바르고, 퍼퓸, 향수를 바르고, 세 번째, 의복을 입고, 겉옷을 입고, 베스트 클로즈, 어떤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최고로 좋은 옷들을 입고, 네 번째, 보아스에게 접근해서, 다섯 번째, 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여섯 번째, 취하고 누워서 잠든 그의 발치에 너도 가서 누워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그리고 그의 반응을 기다려라. 이것이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루치의 귀에 꽤나 당황스러웠을 나오미의 전략입니다. 자, 한밤중에 술에 취해서 타작 마당에 잠들고 있는 보아스에게 접근을 하되 은밀하게 몰래 그리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최고의 베스트 클로즈를 입고 그가 잠든 곳으로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호객 행위를 하는 여성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발치에 너도 누워서 그가 깰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 그의 행동과 그의 제안을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그가 너에게 할 일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4절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누구보다 보아스의 성품과 인물 됨됨이를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뒤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실로 보아스는 술에 취해서 잠들었다가 새벽 미명에 인기척으로 깨어났을 때 목욕을 하고 의복을 정제하고 향수를 발랐던 20대의 젊은 처자가 술 취한 자신 곁에 누워있었음을 보았음에도 이성적으로 그를 대하고 선대해서 성적으로 그를 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나오미의 제안보다 더 놀라운 것이 5절과 6절 그의 며느리의 반응. 여기 5절과 6절에 두 번이나 무엇이라고 기록하는가?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도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루치 모든 것을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루스는 자칫 잘못하면 당황스럽고 굉장한 웃음거리와 멸시, 추잡한 이방 여성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모든 그런 가능성을 짊어지고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고 자신의 시어머니가 상황한 이 연출한 아주 당황스러운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루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임과 동시에 시어머니의 권세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잘 순종하고 겸손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룻기를 통해서 본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을 선대했던 보아스에게 절대로 그것이 자신의 은혜가 아니라 당신이 이방 여인인 나를 그리고 당신의 시녀만도 못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대하고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얘기했던 인물입니다. 시어머니의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제안보다 더 놀라운 것은 루시 그 말 그대로 다 따랐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루시 여기서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부했거나 시어머니의 제안을 뒤덮어버렸다면 룻과 나오미의 그의 인생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됐을지는 참으로 미지수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나중에 메시아의 족보와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지만 죽는 그날까지 자신이 낳았던 아이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현현 메시아로 오게 될 그 조상의 족보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것이 분명함.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어머니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순종인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룻과 보아스가 비공식으로 첫날 밤을 보내게 된 타작 마당에서의 일을 기록합니다. 먼저 7절,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루치 보아스에게 하는 내용의 대화를 기록합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의 정확한 예측대로 보아스는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잠든 그에게 밤중에 나오미의 모든 전략대로 따라했던 루치를 느끼자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9절에서 루치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치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이 장에서 했던 그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을 듣고 그 보아스의 축복을 듣고 이제는 루치 보아스에게 무엇을 하는가? 당신이 그 옷을 그 날개를 덮어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룻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등장합니다. 하나는 리턴,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너도 탕자고 모압에 너도 탕자고 모두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내용. 이제 룻기의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기업을 물을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리디머라고 합니다. 또 다른 번역은 패밀리 리디머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 구속자, 기업을 물을 자,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앞으로 4장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단어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이 나의 그리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구속자,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의미가 약 다섯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기 25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은 형제, 친족, 지파의 사람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경제적으로 가난과 파산으로 인해서 자신의 땅을 잃어버렸을 경우입니다. 저희들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열두 지파 모두에게 땅을 분배받습니다. 지금 3000년이 지난 우리에게야 덜 중요할 수 있을 문제였지만 이스라엘에게 땅은 생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땅이 없다라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땅을 팔지 못하겠습니다. 절대로 지파 내에서만이라도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파산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땅을 팔아버리게 됐을 때 이제는 이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레위기 25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기업을 물을 자, 여기 구속자, 가장 가까운 친족, 형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의 순서로 만약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시에는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이 땅을 반드시 사서 상환해서 와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형제 때문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땅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무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가까운 친족들, 형제들부터 먼저 나서서 유력한 자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서 다시 이 형제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 레위기 27장 47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은 형제가 땅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파산으로 마지막 자신이 종으로 팔렸을 경우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거나 자신의 아내와 자신이 종으로 팔렸을 경우 역시 경제적인 파산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때 가까운 형제와 친족들이 구속, 기업을 물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가?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사서 데리고 와야 합니다. 놀라운 법입니다. 세 번째, 민수기 35장 12절,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가까운 친족이나 형제가 억울하게 살해당했을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형제들과 같은 친족들이 대응해야 하는가? 반드시 쫓아가서 이 경우를 신원해 와야 합니다. 홀로 된 과부, 홀로 된 며느리, 홀로 된 사람들,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들을 겪고 심지어 살해당했을 경우 끝까지 쫓아가서 이 사건을 해결해 줘야 되고 심지어 이 경우 보복살인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8절 네 번째 이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경우 죽은 친족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법입니다. 형제와 친족이 죽게 되고 그 남은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다른 법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채무자들에게 빼앗겼을 때 이제는 형제들과 친족들이 가서 이 손해배상에 관련된 법으로 싸워서 다시 찾아와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물려준 그 죽은 자의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돌려줘야 함. 쉬운 예를 들면 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가 죽었다라고 예를 들면 됩니다. 저희 아내도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때 네 명의 아이들이 남게 됩니다. 7살, 5살, 2살 그리고 아직 돌이 안 된 네 명의 아이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너의 형제가 파산했으면 넘버원, 넘버투 순서대로 유력한 자들 첫 번째 형제가 못하면 그 다음 사람이 못하면 2종 4촌이 그 다음 못하면 4종, 6종, 8촌, 사돈 반드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유력한 자가 있을 터인데 그가 와서 땅을 사서 돌려주어라 라는 얘기. 만약에 파산해서 본인이 종으로 팔렸을 경우 본인의 딸을 팔아먹었을 경우 이때도 유력한 자 순번을 정해서 너가 반드시 와서 그 종을 회복시켜서 돌려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억울하게 죽게 되었을 경우 살해당했을 경우 신원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구속 기업 물을 자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나오미를 통해 들은 말씀을 루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죽은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에 그의 형제의 부인에게 장가 들어서 아이를 낳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와, 처음부터 네 번째 말씀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다섯 번째 말씀은 우리 현대인에게는 참으로 좀 당황스러운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하라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대신 형수든 자신의 처이든 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형제의 아이를 낳아주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법이 이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자녀를 낳아 그 이름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이름을 물려주고 우리들과 비슷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땅에서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나랑 비슷한 누군가를 만들어 놓고 떠나가는 겁니다. 나랑 걸음걸이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 사람들이 보면 우와 목사님이랑 똑같네요.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제가 다른 집사님을 보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야 집사님 진짜 박았네요.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물려줍니다. 패밀리 네임을 물려줍니다. 파크, 리, 모 물려줍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우리의 분신들이 이 다음 세대의 땅을 짓밟고 땅을 밟으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유대 사회에서 치욕적인 죽음이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기업을 물을 아들이 없이 죽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녀가 없이 죽는 것입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저주받은 삶의 대표적인 이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사회 3000년 전 유대사회뿐만 아니라 채 100년이 되지 않은 조선시대에도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화된 이 시대에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죽은 형제의 기업을 물러서 위에 네 가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가 하지 못했던 자녀까지도 낳아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살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들과 똑같은 죄악입니다. 이미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아들 오난은 이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수에게 들어서 장가 들어서 형수를 통해서 죽은 형의 기업을 물으라라는 아버지 유다의 말을 듣고 들어가서 형수와 관계를 갖다가 자신의 아이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땅에 설정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죽은 형제의 기업을 물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친족의 기업을 물거나 손해배상, 빼앗긴 땅, 억울한 일의 신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 있는 선지서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을 잃어버렸을 때, 파산했을 때, 여러분 곁에 있는 제일 가까운 형제, 만약에 형제가 없을 때는 친족, 만약에 친족이 없을 때는 내 처갓집, 만약에 그것도 없을 때는 사촌, 육촌, 누군가 그렇게 찾다 보면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찾다 보면 누군가 어느 시점에서는 유력한 자가 한 사람, 돈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사다가 주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심지어 내가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내 딸년까지 종으로 팔았다. 너무 수치스러운 내 삶인데 누군가 내 친족 가운데 유력한 자가 그 소식을 듣고 재빨리 달려와서 값을 지불하고 그 딸을 대신 사와서 내게 기업을 물려주고 구속해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심지어는 내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살해당했을 경우 내게 남겨진 자녀들 유산이 돌아가지 못하고 전부 앵벌이를 나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백성들이 정확하게 지켜서 가까운 형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있는지 그 다음에 친족이 있는지 이 방법으로 유대 사회가 돌아갔다면 이것은 천국입니다. 이것이 돌아갔던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자 처음 1세기 교회에서 아무도 핍절한 사람이 없었고 재산과 모든 물질을 유무상통했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누렸다. 한 번 있었다곤. 이것은 앞으로 룻기 4장을 보면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보려고 한 심지어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로 기업이 끊어지고 자식이 없이 죽은 자신의 형제, 그 부인에게 아이를 낳게 해준다. 이것은 이상하고 낯선 법이 아니라 놀라운 법입니다. 만약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 선교를 갔다가 제가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젠가 아내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은 내쉬고 어린데 처가에 가야 하는가 어디에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가지 말고 구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 보아온 목사님은 반드시 당신을 선대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당신을 보살펴 줄 겁니다. 내가 본 목사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당신에게 그렇게 해줄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반석교회에서 4년간 있으면서 받았던 사랑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신이 죽게 되고 남겨진 아이들을 누군가는 맡아줘야 되는데 누군가는 이 아이들을 키워주고 먹여줘야 하는데 땅을 잃어버리고 억울한 일로 신원이 필요할 이때에 누군가는 도와줘야 하는데 이것이 구약 율법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만들어 놓으신 선민의 위대한 법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제안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사실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닙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은 자식이 없는 죽은 형제의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은 친형제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친족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던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0절부터 보아스의 대답을 보면 보아스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발벗고 나섭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친형제도 아니었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이미 있었는데 보아스가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율법 이상을 지킬 인물이 아닌데 그런 책임이 없는데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보아스는 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보아스에 대해서 잘 압니다. 룻이 자기에게로 제일 먼저 나오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어라 라고 룻을 보호했습니다. 왜? 보아스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형편을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20대 초반에 모압 여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땅에 와서 앵벌이를 할 때 어느 곳에서도 선대함을 받지 못하고 성적인 놀이개와 다른 많은 것으로 이용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무르라고 그를 영원히 고용한. 그리고는 무엇을 하는가? 자신의 상으로 초대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봤던 말씀 그와 함께 자신이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최고의 스팟에서 곡식을 줍게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무엇을 하는가? 곡식단에서 일부러 빼서 곡식을 떨어주게 합니다. 그것을 마음껏 주워가게 하고 불과 하루 만에 노동자 20일의 분량에 행하는 인컴을 그에게 안겨줍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무엇을 가져다 줘야 될지를 배려해줬던 보았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명시해놓은 그 말씀 이상을 누군가가 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제안을 듣고 10절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룻에 대한 yes, no 대답을 하기 전에 또 이번에도 룻을 먼저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복주시길 원한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의 인애가, 너의 친절함이, 너의 믿음이 처음보다 이번 나중이 훨씬 더하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처음 이 얘기입니다. 처음에 루치 보여줬던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붙들려서 다섯 번의 믿음의 고백을 들리고 당신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면서 낯선 이방 땅으로 그가 돌아온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보아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읍 전체에 다 알려졌다라고 보아스는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너가 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죽음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입을 봉하고 그 탕자인 자신의 시어머니를 쫓아왔습니다. 이 놀라운 것들이 짧은 시간 내에 베들레헴 성읍에 모두 증거되어졌습니다. 사람들 입술에 올라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1절 그 말씀을 보시면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 이미 다 안다라고 할 정도로 루츠는 빠른 시간 내에 믿음의 사람으로 베들레헴에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라고 합니다. 나중이 더하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20대 약관의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얼마든지 너의 미래를 위해서 젊고 잘생긴 유력자들 따라갈 수 있었는데 너의 시어머니의 제안을 듣고 시어머니의 잃어버린 가문을 너가 계속 무르기 위해서 내게 왔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뒤이어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보아스는 이미 중년이 지난 나이가 많이 든 인물이었습니다. 루츠는 첫 번째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베풀어서 강도 만난 자신의 시어머니이자 나오미, 누구도 보살펴주지 않았던 이 나오미와 동행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아스에게 오늘 보여주는 더 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 들려지는 루츠의 또 다른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잃어버린 그 가문을 잊겠다고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밤에 보아스를 찾아온 것이 더 놀랍다라고. 루츠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미 익숙히 알고 있었던 보아스는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더 놀라운 루츠의 현숙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11절에 다시 한번 그를 축복하며 그를 위로합니다. 내 딸아라고 합니다. 두 번을 내 딸아라고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전략을 통해서 낯선 땅에 호객 행위를 하는 여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두렵게 나온 타작 마당의 밤임,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나왔지만 그 발치에서 이불을 덮고 잠들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이 두 과부에게 어땠을까? 얼마나 버거웠을까? 앵벌이를 통해서라도 내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하는 이 루츠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 낯설고 힘든 이방 여인의 하루하루. 근데 보아스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한? 만약 보아스가 지금 일어나서 이 여인을 저주하고 성읍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버리면 이 여인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놀라운 말을 들려줍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날개 밑으로 피한 룻을 축복하기도 하듯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라라고 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은 즉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다가가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해줬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저희들이 3일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군대 영내 감옥에서 잠들었을 때에 첫날 밤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값싼 던지는 멘트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립서비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 권사님,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잘 될 건, 자녀들에게 형통함이 넘칠 건, 저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 두 번째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룻을 축복하는가?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 놀라운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너가 하는 그 말을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합니다. 백지 수표를 써주고 너가 여기서 무엇을 구하든지 나는 다 해줄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anything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합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내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나는 다 오케이 들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게 구할 때 내가 그것을 들어주고 그 응답을 받은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길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나와주고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다 사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걸 통해서 기뻐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충만케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이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앞에 무슨 말이 붙는가? 그 전에 붙는 한 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너희가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말에 순종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의 롤드 주가 되면, 이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제가 붙지 않을 때는 싸구려 복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알라딘의 램프, 지니, 차이가 없습니다.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 나는 다 행하리라.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거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너가 왜? 왜? 내가 모든 여자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미스터 보아스인가?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 미쳤다고 할 일 없어서 너에게 기업을 물었는가? 그렇지 않다. 내가 기업 물을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다. 나는 친형제도 아니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이미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한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나의 성읍 백성 모두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숙하다, 엑설런트하다, 존귀한 자다, 월디한 자다.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모두 알고 있다.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기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가? 너의 말을 내가 다 듣겠다라는, 아까 요한복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12절 13절에서 보아스는 또 다른 반전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놀라운 선대함이 1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만약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합니다. 내가 절대로 이 일을 미루지 않고 이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것을 맹세합니다. 룻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떠나라 하고 세 번이나 권유하는 시어머니에게 저주하면서 무슨 맹세했습니까? 내가 만약 죽는 것 외에 당신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저주했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너에게 기업 물르는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시리라. 그리고는 14절, 15절 룻을 향해 끝없는 배려를 쏟아붓습니다.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알지 못하여야 한다라곤. 일의 내막을 알 수 없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룻에 관한 불필요한 소문이 나도는 것을 막아주려는 신사 보아스의 배려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모습으로 돌아갔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이고 룻의 지금까지의 믿음과 현숙함에 먹칠이 치어질 터인데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모르게 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여섯 번 보리를 되어 지워지고 룻을 돌려보냅니다. 혹시나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미 풍족히 줬는데, 이미 엄청나게 선대했는데 다시 빈손으로 가지 못하게 그를 가득 채워서 두 손에 들려보냅니다. 그러자 16절, 17절, 18절 세 번째 씬, 다시 나오미 자신을 향한 전략을 짜주었던 시어머니에게 전날 밤 일을 돌아와서 루치 보고합니다. 16절, 오랜 밤을 세워 기다렸을 법한 나오미의 첫 질문이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Who are you?라는 원어입니다.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이것은 무엇인가? 지난밤에 보아스와 잠자리를 가졌느냐? 이제 미시즈 룻 보아스가 되었느냐? 그가 기업 무르기를 즐거워하더냐? 시어머니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러자 루치 17절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답을 들려줍니다.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했습니다. 보리를 여섯 번 되어주며 보아스가 이르기를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일의 배경, 그리고 마치 이 모든 일이 나오미의 생각과 나오미가 주동자인 것을 보아스도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들려주는 사인 랭귀지, 암호와 같은 내용을 알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당신으로부터 나온 생각임을 나도 알겠다. 그리고 최대한 이 문제를 속히 진지하게 다루겠다라는 보아스의 의사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18절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3장이 마무리됩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가 이 일을 기업 무르는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내가 아는 보아스, 그의 됨됨이, 그의 성품을 내가 알지언데 결코 실언을 하거나 가벼운 인물이 아니며 반드시 그가 얘기한 그것을 속히 이룰 것이다. 이것이 나오미가 루체에게 들려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좋아하는가? 어린 시절에 즐겨보았던 만화들, 소설들,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어떤 그 즐거움, 그것을 느끼기 때문. 무슨 만화들, 소설들인가? 권선징악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있는데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엄청난 고생을 받다가 결국 마지막에 축복하셔서 해피엔딩으로 마친다라는 만화와 소설들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룻기 역시 똑같은 맥락의 말씀. 각기 다른 주인공 세 사람들이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삶들을 살고 있지만 결국 해피엔딩으로 마친다라는 것이 룻기의 마지막 엔딩입니다. 룻기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지난주와 같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을까? 왜 이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고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2장에서 주는 교훈과 같으며 지극히 단순한 첫 번째, 룻과 나오미 보아스 모두 지극히 타인의 샬롬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인물들입니다. 지나치리라만큼 이 세 사람의 트라이앵글이 상대를 향한 이타적인 발걸음으로 뛰었던 인물들입니다. 시어머니를 살리겠다고 앵벌이에 나선 그나 그에게 빨리 뽑아줘서 여섯 대 이상을 지어줄 수 있게 하는 보아스나 그런 자신의 며느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시키려고 뛰고 있는 이 삼류 인생 시어머니 모두가 다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선대하셨는가? 10년간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남은 이방 며느리와 돌아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은 자와 나를 지난 10년간 선대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들 세 사람이 서로에게 했던 삶입니다. 여러 가지 국제결혼, 불법 체류, 불임, 사망, 요절 이런 것으로 얼룩진 삼류 인생들의 삶이었지만 적어도 이들은 이기적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이들의 트라이앵글 삼각관계는 참 기가 막힌 선대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보아스의 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날개 아래로 피한 백성들, 현숙한 존귀한 자신에게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상대를 위해서 또 선대하면서 그렇게 타인의 샬롬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인물, 게다가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든 사람이 무시했던 구약의 율법들, 기업무를 자의 모든 책임을 완전히 외면했던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판이하르게 달랐던 존귀한 자 보아스, 존귀한 자 루출, 주님이 뭐라고 축복하시는가?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두려워 말라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하는 축복 모두 받는 귀한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